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폐허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2장은 지금 간단히 읽으셨지만 느헤미야가 신중한 준비와 기도 끝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성벽을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백성들을 또 설득하고 또 함께 재건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는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때는 우리 1장 어제 내용과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4개월 전에 기슬월에 느헤미야는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듣게 되었고 폐허가 되어 있는 황폐한 그 땅의 소식을 듣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다고 1장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넘어와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1장의 내용 이후에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에게 술을 맡아서 대접하고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키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왕 앞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수심을 드러내지 않다가 오늘 1절에서 그 어느 날 니산월 어느 날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냅니다. 사실 왕 앞에서 근심의 표정이나 안색이 변하거나 수심이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술을 맡은 자가 어떤 음해 계획을 가지고 왕을 모함하고 또 왕에게 반역하고 갑작스럽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혹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수심도 드러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왕을 잘 섬기던 어느 날 오늘 1절에서는 그 수심이 얼굴에 드러났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가득하느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고향 땅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기에 고민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랬더니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심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왕은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었고 느헤미야를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4절 하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던 그 느헤미야는 이 기회가 왔을 때 왕에게 어떻게든 왕을 꼬시고 또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내가 이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왕이 그렇게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회를 얻었을 때 언제든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을 오늘 4절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나아가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왕에게 은혜를 얻었다면 저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이 성읍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좋게 여기셔서 보내주신다면 조서를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동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건축 재료들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느헤미야를 얼마나 좋게 여겼던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여기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이 나를 고향 땅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조서까지 요구했을 때 요청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 내가 잘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계획한 바대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중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4절 말씀에서도 기회를 얻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는 태도를 가졌었고 8절에도 보니까 그 모든 일에 진행되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았던 그때 느헤미야는 아, 내가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했구나 라고 인식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더니 강 건너 대적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단지 근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는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떤 불편한 부분이 생길 텐데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는 저 사람이 오고 나서는 우리에겐 불편한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찌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대적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여기서 흥황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흥황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흥황, 형편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귀환해서 재건을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온전하게 재건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속에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형편을 좋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저 와서 잘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흥왕하게 하고 예루살렘이 흥왕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당하겠구나 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 이후의 사정은 이제 20절,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의 상태를 은밀하게 살펴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3일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과 밤에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살펴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은밀하게 파악했던, 관찰했던 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황폐함의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자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수치가 무엇입니까? 멸망의 이 상황입니다. 다시금 재건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살펴보니 여기 저기가 다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설득하고 촉구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는 살펴본 그 성곽의 상태, 성벽의 상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온전히 계획하고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선하신 손에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그 왕이 내게 이렇게 허락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곳까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또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하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했었다고 하는 그 조서들과 허락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선한 일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이 선한 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브리어로 토바라고 말하는데 10절에 나왔던 우리 흥왕이라고 했던 단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좋게 하는 것.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힘쓰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선한 일, 이스라엘의 형편을 좋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또 함께 하셔서 왕이 허락을 하여 이제까지 왔던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도 일어나 건축하자고 이스라엘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또 이 소식을 듣자 대적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도 이것은 힘들어질 일기에 이스라엘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선포하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2장의 전반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끌어 오셨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간증하며 함께 일어나 재건할 것을 촉구했었죠. 대적들이 방해하려고 하고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그 형편을 좋아지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대답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대적들은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황폐함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황폐함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복귀와 재건에 관한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무모한 시도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표정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술 맡은 자로서 자칫하면 왕을 음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내 옆에 나에게 친한 척하고 나에게 잘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전 시대였던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후조차도 자기의 뜻대로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술 맡은 자나 떡 맡은 자나 왕의 눈에 거슬리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러한 시도,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사건들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정말 무모한 시도였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너짐과 멸망의 수치와 산발락과 도비아의 대적, 그 조롱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황폐함과 현실의 참혹함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묵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백성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간증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재건하자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현실과 약점과 어려움과 황폐함과 때로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눈을 뜨고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런 길도 열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자주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또 나아갈 때 절망과 길 없음과 수치와 모욕뿐인 오늘 하루인 분들도 더러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절망 속에서 또 한숨 쉬고 나는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상황을 살펴볼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게도 절망과 수치와 황폐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망과 황폐함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현실에 시선을 두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하나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믿음의 눈을 뜨는 이 시간 또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간증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뜨고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